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큰 시험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이 아마 욥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들먹이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받은 모든 사람의 시험 중에서 받지 않으신 시험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셨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8절에 말씀하셨고 한 가지 시험을 거친 후에 다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 2장 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욥의 인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한 범죄한 나라들에 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14절 보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 다니엘,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4장 20절을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놀림을 당하실 일을 절대로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욥의 흔들물 허락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바뀌시지 않으실 것이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원리는 역시 바뀌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들 보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시험 당할 확률은 더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역시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같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제목을 잡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혹독한 시련을 당하는 단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치 못할 사람을 시험과 환란에 내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참된 하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확신 때문에 어떤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갈 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알고 계신다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욥의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간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길이와 삶의 방법과 삶의 목표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욥처럼 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고백에는 나의 믿음의 분량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단련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바울의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여기서 끝납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셔서 이렇게 단련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잠언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충성되게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 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힘겨운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욥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겁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도 다듬지 않으면 가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원석 그대로는 모양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도 겉에 돌을 갈아내지 않으면 빛나지 않기 때문에 보석공의 세심한 세공의 과정을 거쳐야 영롱한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금속들을 검사하다 또는 조사하다, 증명하다, 시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죠. 물론 원석이 중요한데 원석이 좋아야 잘 세공을 하면 아름다운 보석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하늘의 보석으로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원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즉 충성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석될 수 있는 가치는 학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믿음입니다. 충성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보석으로 닦아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금보다 귀한 충성된 믿음만 품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을 다 갈아내시고 영롱한 빛의 사람으로 다듬으실 수 있는 최고의 보석공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은 더욱 아름답게 하시려고 단련하신다는 확신으로 맡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은 최종적으로는 빛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익숙해 있고 영광스럽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빛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단련하시는 도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주님과 같은 보배를 만드시는 겁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어떤 시험과 고통의 단련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까지의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한 경건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약간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 절대로 아무나 단련하시지 않으십니다. 보석이 될 볼만을 들여다보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지요. 하늘의 보석이 될 만한 사람이라야 세공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로 다룰 우리의 주제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11절 상반절에 그랬죠. 이것이 욥의 일상적인 고백이었음은 시험 당하기 이전에 그의 삶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생일날이 되면 그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고 그 잔치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욥은 잔치하면서 행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그래서 그 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범죄했을까 하는 확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성결을 염려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하신 명령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하여야 하고 이것은 가능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이나 조건 속에서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이 고백이 결코 말에 그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순종해야 하고 이것은 가능한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불가능할지라도 그래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도 격려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1절 하반절 그랬는데요. 그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명령하신 곳에서 어그러짐이 없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기에 앞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당부를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서 5장 32절에 건너가야 될 그 하나님의 복의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서 4장 27절에 그런 경계를 준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렇게 당부를 우리에게 합니다. 모세 시대의 사람인 욥은 이미 율법 시대에 내가 그 얘기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은 삶의 방법에 있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인을 연이어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삶의 경계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귀하게 여긴 결과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이지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12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솔로몬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서 6장 23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그의 입술의 명령은 어려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렇게 그의 입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영적인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신앙의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려울 때는 명절이 되면 전 부치는 거, 평상시 못 먹던 거 굉장히 기다렸죠. 그런데 예전에 먹지 못했던 고기를 명절에 먹었거든요. 그 명절에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입의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영적인 삶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혼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절 속에 그의 입술의 명령 또는 그의 입의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요 계명이며 인생을 지혜로 이끈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을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는 삶을 이루는 것이고 이런 자세가 될 때 하늘 가는 길이 밝은 길이 될 것이며 어떤 단련도 기쁘게 여겨 거기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자가 받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려고 자신을 단련한다는 그런 말씀도 되면서 욥의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 각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인정받는 사람을 단련하실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귀중한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한 것을 성경에서 보는데 그것도 욥과 같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 1절에 모든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고 또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확인될 때 다음 과제를 맡기시는 분임을 이 아브라함의 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의 결과를 보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임을 욥에게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13절에 그랬거든요. 이 역사 속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한 부모나 변덕이 심한 선생도 안타까울 수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나 약속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13절 그랬거든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세워진 이 교회도 이미 창세전부터 즉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정하신 것임을 성령의 사람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중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 뜻과 영원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역시 관련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3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바꿀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이런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이고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율법이나 말씀은 하나님이 왜 기록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보다도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더 자신에게 가까이 가져옵니다. 14절 상반절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도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심을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심이라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각자에게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단련을 받으면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이 단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역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귀하게 단련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고백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대한민국 부산 도성에 살고 있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이루고자 하는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귀중한 인생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심에도 오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영적인 허송 세월을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은 욥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4절 하반절입니다. 욥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증거한 후에 다시 그러한 인생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모자라기 일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욥은 우리 각자에게 또 단련받는 나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나 뜻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맡기신 또 욥을 통한 뜻과 일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일이 있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헛되게 듣고 나를 향한 일을 나를 통한 일을 모르고 인생을 살고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대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고 갈고 다듬지 않은 보석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당하는 욥은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욥은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단련시키심을 감격할 수 있었고 오늘 같은 입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욥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한 보화가 되게 하시려고 모양 없는 원석 같은 나를 단련시키셔서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마침내 천국에서도 귀한 가치를 가진 순금 같은 보배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귀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겨 어기지 않으며 치우침이 없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단련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려는 작정된 일들을 어떤 것에도 영향받음이 없이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해 작정된 일을 이루심에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감사로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